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좀 더 좋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박 목사님 늘 건강이 약하신데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가 참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가끔 어떤 때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도 설교 한번 하려면 힘듭니다. 한 설교를 맡으면 한 달 전부터 또 옵니다. 그만큼 설교가 힘듭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시대에 우리 장로교를 창설한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칼빈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겠죠. 그분은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사방 아픈 거예요.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 55년 동안을 참 일을 하셨는데 방대한 일을 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참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역자님들,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또 늘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잡아봅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은 어느 날 아침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여기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하고 갈릴리 바다 또 디베리아 바다 이 보통 우리가 갈릴리 바다 하면 익숙해 있는데 게네사렛 호수 하면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름 뭐 또 호까지 보면 몇 가지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이 바다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리아 바다. 지금 여기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젯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디도 잡지를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던 중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요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보잘 것이 없는 돈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의 불을 추구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먹고 입고 또한 가족을 부양하면서 불을 축조하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산 사람입니다. 어젯밤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고기를 찾아서 게네사렛 호수 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질 못했습니다.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맥이 다 빠져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하고 경험이 풍부한 베드로에게는 아마 황당한 말이었을 겁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지금까지 깊은 데가 아니라 고기가 잘 모이는 중간 지역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시간도 낮이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리에 맞진 않지요. 어느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랍니다. 같이 있던 모든 사람도 놀랐습니다.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딥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깊은 데서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 오히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물을 올려보니까 그것도 몇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다른 어부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물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참 전율할 정도로 그는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입니다. 이분이 사람인가? 사람이 아니겠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 죄인이 주님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같이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1078쪽입니다. 1078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아보리요. 자, 여기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더 거짓되다고 그랬습니다. 또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신목사도 죄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한두 시간 같이 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신목사에게서 냄새 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부패성을 보면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 다시 또 한번 찾아서 봉독을 하시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습니까? 정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을까요? 이번 그 태안의 기름 유출을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봉사하는 걸 보면 참 한국 사람이 선하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절 이하를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 이 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선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선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 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선입니다. 영적 선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선입니다. 세속적 선은 죄인 나름대로 행하는 선을 세속적 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선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선을 영적 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선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베드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이 추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기인식은 하나님 인식에서 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 때에만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신이 망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찾아서 읽어보시죠. 이사야 6장 5절. 아까 예레미야 앞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인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그 말씀.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능한 존재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허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요 못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씀.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돈 버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희망의 전부였습니다. 집도 사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여유가 있으면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고 아마 이런 꿈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어려움도 견디고 가난도 잘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깊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추구해야 할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인격적 만남의 세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추구하던 행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을 추구했겠죠. 또 세속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비록 이런 행복을 누린다 해도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요 거품이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행복은 외견상 멋있고 화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요 허무한 것뿐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전기류를 즐겨 읽었는데 나폴레온의 전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나폴레온은 소년 시절에 무지개를 보고 그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워서 무지개를 잡아버리라고 계속 달렸어요. 가도 가도 잡히질 않아요. 결국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전기의 작가는 이것이 나폴레온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 나폴레온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마침내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마지막을 고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험한 것이요. 전도자는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만 헛되는 것이 아니요, 계속 헛되는 것이요. 마침내는 모든 것이 헛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기쁜 대로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동시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인생의 보화와 가치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또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또 포로 얘기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런 얘기들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활과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실감이 오지도 않습니다. 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런 얘기가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의 권능을 보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 순간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생생한 사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굴물을 내림으로 지금까지 인생의 불을 추구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았던 자신의 모든 꿈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대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올 한 해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자신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시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또 새해 첫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을 주소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영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